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장,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며 또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된 말씀으로 증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깨닫게 하시며 가르쳐 주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드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랫동안 함께 골프를 쳐왔던 80줄의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장차 죽어서 천국에 가면 거기서도 골프를 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다른 한 노인이 그럼 나는 확신하네. 그래서 이 두 노인이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나든지 천국을 보고 빨리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가 있다가 한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인이 문상을 왔죠. 그랬더니 먼저 세상을 떠난 그 노인의 목소리가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봐, 날세, 천국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내가 왔네. 그래? 그럼 천국에도 골프장이 있는가? 그랬더니 그럼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다네. 그래? 그러면 좋은 소식부터 내게 말해주게나. 좋은 소식은 천국에도 골프장이 있어서 골프를 칠 수 있다네. 그 페어웨이는 넓고 평평하고 그 그린은 아주 크고 잔디도 부드러워서 누구든지 팔을 잡을 수 있다네. 그럼 나쁜 소식은 뭔가? 바로 다음 주 목요일 날 잔에 티업이 잡혀 있다는 걸세.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천국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야기이죠. 천국의 기쁨을 고작 골프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빨리 갈 수 있다면 그건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일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예배보다는 다른 데 마음이 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께서 친히 맛있는 음식을 저녁 식사를 위하여서 준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나쁜 소식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면 제가 골프장에 가서 여러분들의 치는 것을 이렇게 두루두루 순회하며 볼 텐데 일명 전문 용어로 겐세이를 놓을지도 모릅니다. 티오프를 할 때 집사님 예배 시간에 좀 조시는 것 같던데 막 그러면서 성경 퀴즈도 내보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전교인 수양회를 통하여서 또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전주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새롭게 또 우리가 묵상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죠.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삶과 인격과 행동과 그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모든 삶과 인생들이 그리스도의 말씀된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을 생명이라 소개하는 구절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장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생명이 없었다라는 말을 의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다 죽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 생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4절 같은 구절에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빛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상당한 불행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두움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러 왔다고요? 증언하러 왔다. 곧 빛에 대하여서 증언하러 오고 많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서 믿게 하기 위하여서 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한 증거자입니다. 일종의 빛을 증명해야 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수학 문제 중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증명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임을 증명하라. 또는 이등변 삼각형의 그 등변의 두 끼인각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라. 이런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표정이 아주 깜깜해 보입니다. 그런 게 있었나 싶은 마음들이 지금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을 증명해 보셨습니까? 빛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빛을 보면 저 빛이 밝다, 어둡다 또는 빛이 노랗다, 파랗다 이렇게 우리는 구분하기도 하고 그것을 증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빛 자체를 증명하는 것은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빛 자체를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그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빛을 보고 있고 빛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빛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장님입니다. 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은 빛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고 빛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장님에게 우리가 빛을 증명을 해야 한다면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증명이 또 불가능한 거죠. 장님에게 후라시를 붙여 눈에다가 비추고 후라시 플래시라이트 어쨌든 빛을 비추고 이게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장님이 이해를 합니까? 태양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게 하고 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저것이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장님이 이해를 하냐 말입니다. 아무리 색깔에 대하여서 파란색이 이렇고 빨간색이 이렇고 노란색이 이렇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 장님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색에 대한 색감이 있죠. 노란 것은 따뜻한 느낌, 빨간 것은 뜨거운 느낌, 파란 것은 차가운 느낌. 이것을 설명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장님이 그것을 손을 대어보고 맞출 수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장님이 빛에 대하여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장님이 눈을 떠서 시력을 회복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장님은 스스로 눈을 뜰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과 관련하여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인간은 장님으로 나옵니다. 장님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장님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장님은 빛에 대하여서 이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두움에 익숙해져 있고 아는 것이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조차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 출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밖에 알지 못하고 죄에 익숙해져 있으며 죄 아래 거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조차 가지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서 전혀 인식도 없고 감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나는 것입니다. 빛에 대하여서 이해가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서 이제 오신 것입니다. 근데 빛으로서 오셨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척하고 그가 구원자이다 이렇게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인간이 어두움 가운데 있고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들 또한 그 빛에 대하여서 알 수 없었던 자이고 우리 스스로 눈을 뜰 수도 없었던 자이고 우리는 어둠밖에 모르는 자인데 우리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눈을 뜬 자입니다. 이것이 참 희한한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기로 하자 시작하고선 예수님을 믿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시작을 설명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떴고 그 분명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거하고 있었던 그 죄악 속의 암흑과 어두움에 대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도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나중에도 이 말씀을 한번 또 나누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 날 때부터 맹인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묻지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그가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저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소경 같은 자들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서 하신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저 그의 능력을 보이시고 소경을 고치는 것을 보이기 위하심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5절과 같은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5절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직 어둠 가운데 여전히 날 때부터 장님된 인간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로 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도록 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보게 된 자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보시죠. 9장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다 같이 읽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 이것이 이 맹인으로 있다가 다시 눈을 뜬 사람의 고백입니다. 다른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는 내가 그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맹인이 가진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으십니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거 소설 같은 이야기이고 세상 어느 누구에게 물어도 이것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이 진짜 팩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 그로 인하여서 나의 죄된 부분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사건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에 대하여서 감사하여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분명한 증거요, 확인될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죽어도 하나님 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할때좀 답답한 마음을 가졌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를 좀 설득력 있게 말하고자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참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내가 믿은 과정을 이 사람도 고스란히 따라하게 한다면 그 사람도 믿을 수 있을 텐데 그 어떻게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문제만큼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로, 내 안에 있는 어떤 근거로, 어떤 과정과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 보입니다. 또는 어떤 과정이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 학창 시절에 대학 가기 위하여서 뭐 줄곧 권하는 참고서가 뭐 비법 수학, 해법 수학. 그래서 대학 가려면 이렇게 이렇게 전략을 짜고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그 과정대로 하면 좋은 대학을 갈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오는가? 355번 하이웨이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홉슨을 만나면 그 엑싯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한 2마일 정도로 오게 되면 된다. 중간에 오다가 53번을 지나고 그린로드를 지나서 오른쪽에 있는 네이퍼빌 교회를 찾으면 된다. 이렇게 어떤 원인과 결과와 어떤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본 예수, 내가 구원받은 일에 대하여서는 안 믿는 자들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그 설득력 있는 어떤 제시와 방법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마치 장님인 사람에게 빛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나 그 상황에서 예수를 믿어라 하는 것은 장님인 사람에게 당신도 보세요. 당신도 눈을 뜨면 됩니다. 눈을 뜨고 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큼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왔습니다. 그러나 설득하고 설명하기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증거하기 위하여서 온 것입니다. 선포하기 위하여서 온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할 만한 능력을 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저 선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부르시기로 하신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눈을 뜬 자라면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이 참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무엇이 진리이고 어디가 무엇이 생명인지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빛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늘 언제나 생각 없이 그저 나는 다 이미 해결된 문제처럼 듣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엄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가 눈을 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우리 안에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우리라는 그 울타리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눈을 떴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일날 이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또는 자칭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쉽게 단정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부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고 있고 내가 동의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장님 가운데서 분명히 눈을 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사단도 그리고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인정하고 있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일까요? 물론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 대하여서 참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과 또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을 향하여서 가지는 열심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시고 움직이셔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 압니다. 때로는 뭐 이 시간에 집에 있기 심심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뭐 와이프 따라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우리 한인들과 또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그 작업을 이미 시작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요, 소망이요, 믿음이요, 확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요, 바람이요, 믿음과 확신입니다. 제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그 문제를 이미 다 패스하고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사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요. 그 판단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이 자리 가운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여러분 자신들에 대하여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눈을 뜬 자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소경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답하고 예스라고 답하심으로 저를 속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 긴장된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이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눈을 떴다고 하면 눈을 뜬 자로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반응들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의심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눈이 떴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을 만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작년에 여름에 저는 콜로라도를 다녀왔습니다. 저도 생전에 처음 가보지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배려해 주셔서 차도 빌려주고 여행 정보도 주셔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시카고랑 완전히 분위기가 틀리죠. 뭐 산이 높고 막 오르락내리락 정신 없습니다. 산을 비탈진 데를 가면 이쪽에는 완전히 낭떠러지죠. 절벽입니다. 그러면 옆에 앉아있는 제 아내는 바로 보이는 것이 절벽이니까 오금이 저리죠. 손에 땀을 쥐면서 자신이 운전하는 것도 아닌데도 아주 편한 마음으로 가지 못합니다. 뒤에 있는 아이들은 시카고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광경은 처음 보니까 보는 광경마다 awesome, 뷰티풀, 원더풀 뭐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이미 눈을 뜨고 있는 사람도 그들이 생전에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보면 그것 때문에 신비로워하고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전 눈을 떠보지 못한 자들이 눈을 떴다면 어떤 세계가 펼쳐지겠습니까? 신세계죠. 새로운 세계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눈을 떴다면 여러분들이 봐야 보고 나타나야 될 반응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내가 눈을 떠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죄로 인하여서 가지는 어둠과 암흑 속에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부질없었구나. 너무나 허무했던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죄 가운데서 이제 벗어나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그 삶에 대하여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하여서 그 가지는 감격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라 주장하는 자가 없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장님이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에 있어서도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여러 사도들, 증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세대에 핍박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에 대하여서 억울해하지 않고 분해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서 능력받는 자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여러분 이것이 그저 세례 요한과 또는 이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이나 그 당시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을 보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도 비추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라면 그 가운데 분명한 감격과 기쁨과 행복과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변화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뜨셨습니까?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의 문제는요 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착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심플하게는 여러분들이 눈을 떴느냐 안 떴느냐의 문제입니다. 혹시 이런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눈을 떠서 정상인처럼 보고 있는 사람이 90%, 99% 이상일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1% 미만 정도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정반대이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눈을 떠서 올바로 세상의 빛과 그 생명을 보는 자들은 소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편해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관세를 받을 것입니다. 어느 무리를 가든지 다수가 있는 것 가운데서 소수가 있으면 그 소수가 옳더라도 그 소수는 그 집단에서 항상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참 진리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너희는 미친놈이다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신자이지만 아주 눈깔을 빼놓고 살기로 결심한 것 아닙니까? 눈을 감고 나도 세상에서 장님처럼 사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오늘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선명하게 바라보고 눈을 뜬 자가 되기를 바라고 눈을 뜬 자로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실지를 결정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위치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자로서 이미 눈을 뜬 자로서 이 세상에 아직 보지 못하는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뜨고 내가 보는 것이 확실한데 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정말 확인시키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당연한 줄 알아서 우리는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떴다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실 정도로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죽어 있는 영혼들을 다시금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뜰 때까지 눈을 뜬 자로서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